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무엇을 배워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세상의 원리나 우상이나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하며 행복하게 사셨나요?
네, 저는 저번 주 성경학교 그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항상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하시고 제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생각이 엄청 머리에 굳혀가지고요. 이번 주에는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의 주변에 유혹하는 게 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꼭 잡고 사는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명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세상의 율법에 종으로 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했고 또한 이번 주에는 예수님을 오직 그 세상의 율법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믿으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23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죄와 율법의 멍에를 다시 메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성경은 신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인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은 율법과 죄의 멍에로부터의 자유를 뜻합니다.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5장 2절과 3절을,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읽어주세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며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대표적인 사례로 할례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되려 하는 자는 어떤 의무를 가진 자라고 말씀할까요?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할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또 은혜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 중에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가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람들이 의의 소망에 이르는 길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네, 맞습니다. 신자들은 성령을 힘입어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명쌤이 읽어주실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네, 할례나 무할례라는 것은 다른 말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혈통과 신분과 성별은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혈통과 신분과 성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자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5장 7절과 8절을,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5장 9절과 10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겉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 교회의 일부 신자들은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신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더러운 이득이나 자기 배를 채우려 하지 않고 오직 부모의 심정으로 신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서 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배워줘서 신자들을 유동하게 만드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5장 11절을,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5장 12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하며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무엇을 베어 버리기를 원한다는 것인가요?
네, 그것은 문맥상 할례와 연관된 말씀인데 직역하면 스스로 거세하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혹시 사도 바울이 너무 강하게 말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대표적인 사례인 할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례가 구원의 길에 방해가 된다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베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위를 위해 십자가와 함께 할례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할례가 아니라 십자가만 전함으로 박해를 받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핍박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지켜낸 것입니다. 자,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나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럼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제가 로마서 6장 6절을, 하나쌤이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율법과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부르셔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하라고 부르셨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과 15절을, 보명쌤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읽어주세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은 신자들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반면에 악한 영들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도록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 결과 신자들은 율법의 요구와 악한 영들의 유혹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자,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신자들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육체의 욕심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세상 욕망이나 자기만을 위한 욕심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육체는 단순히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대립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읽어주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능히 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하나쌤이 로마서 8장 3절을, 보명쌤이 로마서 8장 4절을 읽어주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두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을,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읽어주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을 보면 성령의 소욕과 반대되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과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읽어주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신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맺은 성령의 열매를 먹고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하나쌤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6절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네, 그럼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주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과 욕심, 생각과 의지, 감정과 지식 등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성령으로 살고 또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또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신자들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해요. 우리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다시 사는 삶을 믿음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로마서 8장 1절을, 하나쌤이 로마서 8장 2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되짚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율법과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은 율법을 무시하고 방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말씀하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의 종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신자들은 죄의 속박과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입은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성경학교 강의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떤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혈통이라든가 신분, 성별이 필요 없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런 보호 아래서 제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요.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이 너무 인상이 깊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좀 읽어보자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는 이 문장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적은 누룩이라는 게 이게 세상의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적은 누룩이라면 이 세상이 모두 율법으로 바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적은 누룩이 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적은 누룩이 언젠가는 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서로 사랑을 하면서 내가 사랑의 종으로 적은 누룩으로 항상 살아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봄양쌤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저희가 새 생명을 얻고 자유를 입었는데 저는 그 속에서 잘 자유를 누리고 또한 예수님의 율법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되었고 또한 저희가 자유의 육체의 길을 삼고 잘 삶을 통해서 또한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이름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도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신자들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와 율법의 멍에를 메지 말고 성령의 소육과 인도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다시는 죄와 율법의 멍에를 메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런 순종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시간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신앙에 유익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닿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구원에 관한 믿음과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몫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네,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와 행위를 보시고 역사를 일으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얼마나 고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하여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맞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보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엘리야와 같이 많은 믿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원인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은미자매님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고 배워주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순종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배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야의 첫 등장이 어떠했는지부터 살펴볼 텐데 엘리야의 처음 모습이 어땠는지 사무엘 형제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첫 시작이 꽤나 무게감이 있고 화려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아닌 한 나라의 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것으로 선지자의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자신의 말이 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전하는데요. 한 나라의 왕에게 국가적 재난과 같은 부정적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고 해도 나라의 위기 상황이 온다라는 얘기를 왕 앞에서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왜냐하면 왕이 마음이 상해서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엘리야는 최악의 경우 아합 왕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군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에 순종하는 것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을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점을 기억한 상태에서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곧바로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순종이었나요?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살라고 하셨는데요. 엘리야는 이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순종하기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뭔가 병자를 고친다거나 귀신을 쫓는다거나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자신이 했던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증명을 위한 사역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엘리야에게 숨어서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치 엘리야가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는 비춰졌을 것 같습니다. 왕 앞에서 비가 안 올 것이라고 선포를 담대하게 해놓고 곧바로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걸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 동안은 큰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 야, 엘리야는 거짓말쟁이야, 사기꾼이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어서 이런 말을 했을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엘리야도 자신이 이대로 숨어버리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이고요. 나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그릿 시냇가로 들어갔고 숨어서 사는 삶을 선택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엘리야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 평판이나 내 기대보다 더 우선시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알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당하게 될 수치와 조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히 여기며 순종을 했던 겁니다. 나의 수치보다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긴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무엘 형제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당시 상황은 가뭄으로 인해서 그릿 시냇가의 물이 다 말라버렸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마을에 가서 어떤 과부를 통해 음식을 대접받으며 그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또 순종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순종할 수 있거나 선뜻 이해가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이곳이 도무지 엘리야가 갈 만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돈이라는 곳은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시내가 마를 정도로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아합 왕은 가뭄을 시작했고 끝낼 수 있는 엘리야를 애타게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곳도 아닌 이세벨의 영향력이 강력한 시돈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사르밧에서 엘리야를 대접할 사람이 과부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그런 과부에게 음식을 대접받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 이해가 되지 않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만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갔고 과부를 만났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엘리야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도 순종으로 행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고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 여인임을 알아보고 말씀하신 대로 그 여인에게 음식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 여인은 엘리야의 요청에 선뜻 응답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부 여인에게도 엘리야를 대접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의 상황이 도저히 엘리야를 섬길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스스로 죽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후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뭇가지 두었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네, 과부 여인은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기를 기다리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엘리야에게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그 엘리야가 과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 당신의 상황이 이런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라고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왔는데 이렇게 당신이 어려운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을 테니까 너무 마음을 쓰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의 딱한 처지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테니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과부 여인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동정심이 생기는 게 당연하고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얻어먹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런 여인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특별한 위로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워 말고 자신이 요청한 대로 음식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요청대로 따라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었던 것이군요. 내 감정과 내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결정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기를 결심한 과부 여인에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권면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엘리야에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부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믿어서 음식을 대접하라는 말씀에 순종을 했던 건지 아니면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이나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대접했던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과부 여인이 이 순종으로 인해서 가뭄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로 인해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루어진 사건들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을 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엘리야의 순종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엘리야의 순종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자신의 평판과 자신의 기대보다 우선시 여겼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장 선하고 옳은 결과로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엘리야와 같은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인해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순종해야 합니다.
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가장 확실한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만일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할 것이 내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이 하나 드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이 들려야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중이나 혹은 말씀을 묵상하는 와중에 마음속으로 문득문득 떠오르는 선한 부담감이나 좋은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빼거나 더할 수 없이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이자 그리스도인의 완벽한 지침서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는 성경적인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때때로 특별하고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도하는 와중에 말씀 암송을 다시 해봐야겠다. 혹은 이런 일은 그만둬야겠다. 또는 저 사람을 도와야겠다 등등 선한 부담감을 주는 일이나 좋은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올 때 내가 그 감동에 순종으로 반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그 감동의 내용이 엘리야가 받았던 말씀처럼 용기가 필요한 순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수치를 당할 만한 순종일 수도 있고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순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순종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겠네요.
맞습니다. 또는 사르밧 과부와 같이 말씀대로 따르는 것 자체가 힘에 부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순종이 요청될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순종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복과 저주의 길이 우리에게 놓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그 선택에 따라 그 복이 임하거나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확실하게 하고 또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포기한다라고 할지라도 또는 아직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음성과 내 마음의 소리를 잘 구분하지 못해서 실수한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의 자세만큼은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계속해서 잘 지키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결단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두 분은 오늘 나눈 내용을 통해서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오늘 저는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과 양심이다라는 단어가 마음에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은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뭔가 찌르는 그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음성을 듣자마자 숨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게 우리 양심을 자꾸 인도하고 찔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나가는 선한 도구가 되는 게 분명한데 그 양심이 죽어갔을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해지는지도 성경과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출애굽에 나타나 있는 바로가 얼마나 잔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한 번에 아기들조차 다 죽여버리려고 했었고 뭐 현대에 들어오면 뭐 히틀러나 뭐 스탈린이나 수많은 독재자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참하게 죽어갔는지도 우리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북한 땅이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은 많은 적용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그렇게 죽어가는 그 한 과부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비춰서 그 양심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양심을 지키고 그 양심에 따라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숨어있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북조선의 성도님들도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화 감동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지킬 가치가 분명히 있으시다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미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저는 엘리야의 순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또 저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순종이라는 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건데 엘리야는 자신의 평판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도 더 우선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의 어떤 그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확실히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알게 되었던 것 같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만 또 가장 선하고 옳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